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잠언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잠언은 어떠한 그 교훈적 내용이 있는가 서론적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잠언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강하다 하는 것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장 2절과 4절을 보면서 잠언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훈계의 단어들을 살펴보았어요. 그 하나가 훈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좀 더 나누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각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많은 지식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3절에 1장 3절에 보시면요. 의롭게 한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의롭다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매기 목사님도 대학 시절에 그 사회학 교수님으로부터 옳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셨다고 하면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젊을 때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 매기 목사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 이것은 올바른 행동인데 올바른 행동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행동 아니겠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태양을 뜨겁게 또 차갑게 태양을 뜨게 지게 할 수 없다고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른 것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저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때 분명한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되어져 있듯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판단의 근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 외에는 상대적인 개념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표준, 즉 기준이 된다는 그 나름대로의 사고가 팽배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공평이라는 단어인데요. 공평이란 여러분과 제가 판단해야 하는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죠. 이것은 결정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 역시 삶 가운데 갈등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원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행동의 지침이 되는 대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대원리에 대해서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가운데 마치 달걀 껍질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과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여러분에게 열정이 없다면 그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소망과 벅찬 흥분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한 후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것을 돌이켜보고 차라리 하지 말 것을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을 인도하는 대원리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 자기가 한 것을 되돌아보고는 할렐루야, 정말 좋은 날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어제 한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주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의 만족보다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참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이웃이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서 행동의 지침이 되는 대원리였습니다. 이제 몇 가지는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면은 여러분 슬기롭게 하며 그랬잖아요.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 있어 지혜로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선교 현장으로 떠난 그 여러 그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파송한 여러 선교사들을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도와드리고 또 보살펴드리고 때로는 기도로 후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선교사가 계셨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은 저희가 슬기롭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그분에게 좀 힘이 되지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슬기롭게 해야 합니다. 슬기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잘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도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또 성경 본문으로 가보죠. 1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본절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수준에 결코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락 음악의 유명한 한 젊은이가 출연을 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매우 죄송하지만 오만했어요. 그는 자신도 그 자신을 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변이 이렇게 뭐 그런 류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뭐 사회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뭐 떠받들고 있었으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명철한 자의 모략을 얻을 것이라.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런 말씀도 중요하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본 이 잠언 전체가 우리를 향해 던져주는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는 잠언을 통해서 교훈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된 훌륭한 진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 되어지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말씀들을 좀 살펴볼게요. 1장 6절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에는 이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또 하나의 절이 있는데요. 25장 2절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저는 이 말을 좀 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좀 더 묵상했으면 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마치 진주와 같은 진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주처럼 귀한 진리를 그러나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뿌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보석이나 그 밖에 다른 값비싼 것들을 것들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야 할 만큼 깊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교훈 아닙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 그리고 그 밖에 값진 그 모든 보석들을 찾기 위해서는 애써야 돼요.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그리고 재련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석유를 퍼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나라는 뭐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보면은 그렇잖아요. 먼저 희추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값진 것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빛나게 하는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함으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연구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는 말씀을 통해 교훈하셨던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으냐 하셨어요. 연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가치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할 것을 명령하셨다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찾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을 찾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지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고상한 메시지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석,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가장 귀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면 우리가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 정직해지고 또 뭐 그 뭐 각가지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캐내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의 핵심 구절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의 요절 뭐라고 그랬죠? 기억되세요?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를 주고 아름다움을 줍니다. 플로리다에 가보면요, 포트 메이어 지역이죠. 그 흔히 미국에서는 카운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보면 에디슨의 집과 연구실을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지금 이제 박물관이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그 합성 고무 있잖아요. 그 타이어, 그 자동차 타이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그 연구에 대한 것들이 거기 나오고요. 여러 그 발명가들이 거기에 있어요. 파이어스톤, 그리고 헨리 포드,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그 유적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에디슨이 얼마나 발명왕의 아버지이고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 건데요. 에디슨의 연구실에서 그 튜브에 대한 수백 차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에디슨은 자기가 실험을 통해서 그 합성 고무를 추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험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에디슨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민들레에서 합성 고무의 원료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파는 사람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민들레에서 합성 고무의 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디슨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러한 내용들, 수많은 그러한 그 실험 그 단계들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내게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서 이제 그 굿이어라고 하는 그 타이어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이제 아이디어를 또 얻고 그 사람도 그것을 발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발견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대꾸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본조를 묘사해주는 듯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그 차가 이제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갓길에다가 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를 댄 곳은 우연하게도 정신병원 앞이었다는 거예요. 담 건너편에서는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옹기종이 모여 있었죠. 그는 운전자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서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었던 거죠. 운전사는 차에서 이 바퀴를 떼어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모든 나사를 그 예전 차 같으면 그 지금은 뭐 타이어가 다 그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 쇠로 되어 있고 거기에 휠 캡을 씌웠잖아요. 그 캡 뚜껑에다가 뭐 그 자동차 바퀴 이렇게 조이는 그 볼트 너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기다 다 이렇게 놓았죠. 그 순간 그의 실수로 휠캡을 이렇게 툭 쳐가지고 그 모든 나사가 그냥 뭐 이렇게 저리 흩어지고 막 하수구로도 빠져들고 막 그래서 다시 건져낼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서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병원의 담 저 뒤편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환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바퀴에서 나사를 하나 한 개씩만 빼서 그것을 이쪽 바퀴에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후에 주유소까지 안전하게 몰고 가서 거기서 그 볼트를 구해가지고 바퀴를 고정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환자를 보고 너무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당신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상인인 나보다 오히려 뛰어난 생각을 하는군요. 그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정신과 환자인지는 모르지만 미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잠언의 교훈은 우리를 일상생활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보죠. 저는 우리에게 있어 잠언이 얼마나 위대한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위대한 교훈이 되는지를 이런 짧은 예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잠언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1장 8절로 9절을 볼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것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중에는 경건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부모에게서 배운 그들은 자기들이 가정에서 배운 것으로부터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훈계로 어린 자녀를 가르치지 않은 부모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소서. 예, 매기 목사님이 요 말씀을 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잠언을 통해서 훈계해 주시고요. 잠언을 통해서 자녀들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뛰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